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식 전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나사로가 살던 있던 그곳이 베다니라는 동네인데 그 소식을 들었을 당시 예수님도 베다니라는 동네에 계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동네가 아니고 동명이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동네입니다. 하나는 호수를 두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동편에 있는 베다니란 동네에 계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편에 있는 베다니란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쪽에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뭐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뭐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럴 때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금방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이 뒤에 이제 말씀을 쭉 보면 아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 이제 우리가 그리로 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읽었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동생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아니까 여러분 결론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결론 다 아니까 우리는 사실 이거 볼 때 한일전 한국이 뭐 일본을 2-0으로 이긴 거 알고 축구 경기 보는 거랑 똑같아요. 결론을 알고 보니까 가운데 무슨 뭐 한국 선수가 다치던 한국이 뭐 위협에 있던 아무 상관없어요. 결론을 아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결론을 알고 보니까 뭐 예수님 살리시려고 이러는데 마리아 마르다 왜 이 난리야.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 아, 목사님 힘드시죠. 아, 우리,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힘든 거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더 힘들죠. 일주일 내내 삶을 사셔야 되고 주일날 딱 하루 쉬는 날이 있는데 이처럼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섬겨야 되고 목사인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 준비합니다.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신방합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긴 생기지만 그래서 자꾸 이렇게 힘들죠 해서 내가 뭐가 힘들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두 가지가 힘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목사 된 지 한 30년 되고 설교를 몇 번 했겠습니까? 목사 된 지 30년 됐으면. 여러분 30년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직업까지 일하시면 그때쯤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는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지고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 한 가지 얘기하면 왜 이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지요. 왜 이렇게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는지요. 한 가정 어려움과 고난과 참 말할 수 없는 밖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그냥 아파하고 신음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목사인 저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가정이면 좀 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야 역시 목사님은 달라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지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이모젠시로 들어갔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하게 찾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홍유신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아래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홍 목사님, 천하 태평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금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식사 중인데 식사 마치고 그리고 애들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가볼까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유신 목사님은 평생의 원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평생의 원수요? 아주 악에 가득 찬 목사요? 이 세상에서 없어져 봐야 될 적폐적인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본래 마르다와 그 누이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걸 알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근데도 유유자적입니다. 이틀이나 거기서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요, 이틀이면 갈 거리를 4일을 걸려서 오십니다. 이틀이면 올 길을 4일을 걸려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걸으셨다는 거예요? 전화 태평으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봐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곱 가지의 기적을 많은 일들 중에 일곱 가지 이적을 뽑아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특별히 죽었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모습이 4번 나옵니다.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곳에 가시지도 않고 드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토록 아팠다면 그분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38년 동안 자기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 누구도 그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의 평생에 소경으로 살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사로가 예수, 우리가 결론 아닐까요? 나사로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어디 가면은 광야 동굴에 한 2000년, 2000살 정도 되신 노인이 살고 계시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나인성 과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과부의 아들? 야이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딸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살려놓으셨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이 광야와 같은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한 번째 끝나면은 그걸로 끝입니까? 벌써 고개 드시는 분이 제가 적어도 네 분은 봤어요. 그 다음 문제 또 생깁니다. 그 문제 생기면 또 생깁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제가 오래 살진 못했지만은 제 경험에는 그때그때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거 밤잠을 못 자고 이를 까먹고 막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정말 이랬는데, 그거 해결됐네 싶은데 또 다른 게 또 와요. 근데 그건 더 크게 느껴져요. 우리가 숨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죄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의 죄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와 사망의 권세와 모든 죄의 것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버리시는 그날 전까지 우리가 이 생을 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이러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해놓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 그 뒤에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11장 32절에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었을 때에 첫 번째 한마디 바로 이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었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뭐 절대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시지요. 그럼 우리 오버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갖 슬픔과 원망과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빨리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왜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 뭐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강하다, 뭐 믿음이 약하다, 뭐 믿음이 뭐 여러 가지 말들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많이 보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별치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가랴는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당번이 돼서 성전 안에서 섬길 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아휴, 저도 늙었고요.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가브리엘의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말씀할까요? 그럼 사가랴 무슨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다. 그러니 천사가 뭐라 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벙어리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입 닥치라죠. 그 입 닥치라.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예?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니까 어때 예. 그러고 나섭니다.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로당이 야고보의 목을 칩니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네. 나도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착고를 채우고 잠을 잘 때 두 간수가 옆에 누워서 같이 잡니다. 감옥 문들을 잠가놨습니다. 밤에 천사가 와서 그를 꺼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못 듣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그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애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너무 놀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소리를 짚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밖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아니면 네가 베드로의 귀신을 보았거나 베드로의 영을 보았거나.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목숨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어린아이에게 너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적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관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억하는, 내가 배운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다놓고 내 믿음 속에 예수님을 가다놓고 내가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제 살려주실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오십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웬만한 거 닥치면 옛날처럼 막 그럴까요? 아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죽었던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걸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살리신 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아,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증거를 드러놓고서도 그들이 시작했던 일은 뭡니까? 이 예수는 자기들이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적을 봤다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기적들을 본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결단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일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한번 성도들을 보세요. 평생 볼 분들이에요. 평생만 아니라 영원토록 볼 분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님이 내일 오시거나 오늘 오시면 우리는 지금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림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비길로 장로교회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보십시오. 43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덤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십니다. 혹시 안 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나사로 들리니? 들리면 나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어떤 신학자는 재미있게 썼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까? 나와라! 그러면 그 안에 거기 있던 무덤에 있던 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지막 그날 나사로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너라.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나사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나옵니다. 왜 이틀이면 갈 거리를 4일을 걸려갔습니까? 무덤 문을 열어라 말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이제 4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 납니다. 이제 됐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믿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살리실 걸 믿는 게 아니라 무덤을 열어라 그러니까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 그리고 또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또 신학자들 얘기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은 영혼이 떠난다고 3일 동안 머물러 있는데요. 3일이 지나면 또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49주인가요? 유대인들은 3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일째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토록 예수님 믿다고 믿는다고 따라다니던 그들도 지금 앞에서는 지금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 끝났습니다.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향하여 보시며 그의 돌돔 말았던 붕대를 다 풀어주고 걸어 다니게 하라. 썩은 냄새가 나던 죽어 있던 나사로 예수님의 음성에 부활하여 걸어다니는 그러한 존재로 부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 삶에서 인간 썩는 냄새를 풍기던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고 사탄에 속하였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인간 썩는 냄새, 죄 썩는 냄새를 펄펄 풍기고 살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그 사망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을 그곳으로부터 구해내셔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죄악 가운데서 나의 더러운 죄악의 냄새를 풍기던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죽음,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르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리고 우리 데빌로 장로교회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니 제가 옛날에 나랑 똑같았다는데 왜 한국말에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아. 제가 지난 여름에 나랑 똑같이 이런 일을 했는데 데빌로 장로교회 나가더니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뭐 해가지고 사생결단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도 확 올라오는가 싶더니 뭔가 변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저러지? 저게 뭘까? 그 사람들 뭔지 모르니까요. 제가 왜 이제 변하기 시작하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예수를 믿든지 5년이 되든 10년이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함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한 목사님끼리 모이면 특히 우리처럼 개혁신앙 개혁 그 리폼 철치 리폼 띠알라지 믿는 목사님끼리 얘기하면은 이런 말은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역시 말씀으로는 안 돼.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도요. 교인들을 보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변화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상한 일을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심리학도 들어오고 상담학도 들어오고 뭐 무슨 뭐 영적 치유 무슨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 말씀으로 해야죠. 그러기에.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 그 열매를 보고 싶어하니 목사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병들도 물러나고요. 귀신도 물러나고요. 죽음도 물러나고요. 거친 광풍도 물러나요. 딱 한 분류. 누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만이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딱 한 분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하는 인간만 고개를 빳빳하게 대들고 들고 예수님께 저항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내 삶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르는데 목회하면서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렇다면 나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게 뭔지 압니까? 경춘아, 이런 말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박 목사님이 또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곤란해요. 제가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경춘아,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니는 얼마나 변했노? 그 말씀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말씀을 전하는 나도 이렇게 변하기 힘든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겠는가? 그렇다고 무슨 그 합리화시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그래서 목사인 나나 내가 전하는 말이나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생활의 모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러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사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되는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데빌로 장로의 교회가 이런 기도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던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나의 삶에 푹 젖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발견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까지, 자기의 천국까지, 그 보좌에까지 함께 앉아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적어서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더더 발견해가며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사랑에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세상의 설령 내 목숨을 취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너를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